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2018년 올 한 해 늘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이죠.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 믿지 않으려고 거부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말씀은 틀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설득 작업을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환경들입니다. 교회 나올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왜 사냐고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친구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듣지 않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그래서 죽음을 깊이 생각을 하다가 혹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정황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오셔서 그래서 믿어져서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설득을 하셔서 그래서 믿어져서 내가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원리가 신앙생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믿어져서 내가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이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는 곳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 수 있는 곳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처럼 영화로운 교회의 그 모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 부분을 누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알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은 성도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는 이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상대와 싸움을 하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너희들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한 영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짓밟을 수 있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도록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기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통치자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권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많이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관망망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관해 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어서 사람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이죠.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숨겨놓고 우리들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있고 그 일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만 서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서 있어야만 그래야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길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면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이탈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 위에 대적하고 행하면서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교회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려 왔는지는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전라도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고 그곳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6.25 때 이 처녀 시절에 6.25를 겪으셨는데 공산당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서는 총부리를 겨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오른쪽으로 서라. 이 두 자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분들이 중직자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슬금슬금 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전부가 다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두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자매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섰습니다. 다들 왼쪽으로 서고 이 두 자매만 오른쪽에 가서 섰는데 이 공산당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희 두 자매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돌아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총살을 해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공산당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지금도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공산군들 입장에서는 오른편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오른편과 왼편과는 좀 다르죠. 반대죠. 그죠? 오른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왼쪽으로 옮겼는데 그쪽이 오른쪽이 된 거죠. 공산당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 두 자매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오른쪽으로 섰는데 그 자리가 공산당들이 보기에는 왼쪽이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사람은 보내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 전부는 다 죽인 것 아닌가. 이렇게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니까 평생 의문되던 숙제가 풀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서고 여기에는 죽음이 달려 있는 거지. 죽음과 삶이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에 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으려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일은 마귀는 성도를 이간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의 위기가 오면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 사회에 어떤 일을 보여주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다투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노회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노회에서 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총회로 올라가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열려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일반 법정으로 갑니다. 교회가 일반 법정으로 가서 우리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고 한번 다투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이것을 기사화시켜서 교회를 막 짓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이 혹시 발생을 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교회는 끌어안아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힘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는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것, 분열하게 하는 힘, 너무나 탁월해서 우리가 당장 여기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행복 전도사로서 강의를 하면서 다녔던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었죠. 최윤희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 속에는 자살을 하지 말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힘들어도 마음을 바꾸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었죠.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이 뭐 별거인가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희망 수업, 이와 같은 책들을 써서 국민들에게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쓴 책, 행복 그거 얼마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 어떤 비참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비상구는 반드시 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위대한 것은 눈물을 웃음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감동적으로 행복을 설파했던 분이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강하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만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60만 명 대군 이끌고 그의 가족들, 자녀들 다 합치면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 출애굽을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 일들 감당해 나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모세를 찾아와서 돌들어 던지려고 그랬었고, 그랬죠.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만약에 싸웠더라면 출애굽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이 있죠. 회막문에 엎드려 나가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상하게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책을 한 권 같이 읽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책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고리텐붐 여사에 관한 실화 일대기를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의 좋은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후감을 나누면서 대부분의 피택자들이 이 독후감을 기록을 해와서 나누었는데 중복되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던 문구를 적어 오셨는데 바로 그 문구를 제가 보면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1892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다가 1983년에 작고한 코리텐붐 여사. 그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온 가족이 다 나치에게 체포가 되었죠. 이 코리텐붐 여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언니 베시와 이 코리는 나치 수용소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모들 사이에서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인격적인 태도들을 배우면서 자라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들은 그 수용소에서 몰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가지고 말씀을 읽고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가 해오던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수용소에서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병들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그래죠. 코리아, 너는 자꾸만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해주어라. 기적적으로 이 코리텐붐 여사는 살아납니다. 행정의 착오로 살아납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만은 이 코리텐붐 여사는 살아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언니가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이야기하라. 그래서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코리 여사가 독일의 어느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할 때에 그 수용소에서 그토록 괴롭혔던 간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간수는 웃으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사실 그렇게 다가오면 안 되죠. 근데 그 간수가 코리 여사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간수를 보는 순간 언니 생각이 나면서 그의 죄와 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막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올렸지만은 손이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따스함이라든지 사랑은 털끝만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손을 올리려고 할 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리 여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어깨로부터 팔을 지나는 어떤 흐름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에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힘을 공급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야, 그래야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잠잠히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흘러나와서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찌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일어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시편 43편 5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현재 상태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신비롭게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서 찬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죠.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내게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면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일어나야 될 그 순간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를 비난하는 그 비방과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서 같이 싸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하죠.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는 이긴 겁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잘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밥을 먹여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승리한 겁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신비롭게도 공급이 되어집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공급이 되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면은 저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주어지는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져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실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벌떡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셔야 합니다.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를 이제 맞이하는데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